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끌어가는 미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미국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미국의 정치제도 시간입니다. 부지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주 법원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미국 50개 주의 법원 체계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방 법원처럼 3심제인 주가 많지만 델라웨어나 네바다주처럼 2심제를 실시하는 주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 체계는 각각이지만 각 주의 주 법원이 하는 일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범죄와 경범죄, 이혼과 자녀 양육권, 또 유산 문제 등과 같이 그 주에서 일어나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네, 배심원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미국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니라 바로 배심원인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심원 제도 참 독특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미국 헌법이 제정됐을 당시 미국 사법부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나라 사법부와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하죠. 먼저 그 첫 번째가 배심원 제도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거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법을 제정하는 일은 바로 입법부, 의회의 몫이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간단한 얘기만은 아닌데요. 미국 사법부, 대법원은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제도, 오늘은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하나인 위헌심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3권이 분립된 정부에서 정부 3개 부처의 권한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헌법의 정치적 권한에 대해 가장 덜 위험한 부처가 사법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그럴 능력이 가장 모자라기 때문이다.
네, 1787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연방주의 논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해밀턴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사법부가 가장 힘이 없는 부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미국 헌법을 보면 해밀턴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내용이 제일 나중에 나올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일 짧은데요.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1800년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 후보에게 패해 물러나게 된 존 애덤스 대통령. 퇴임 며칠 전에 부랴부랴 법안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연방 판사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치안 판사 자리에 모두 같은 연방파 판사들을 임명했는데 하지만 임명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제퍼슨 신임 대통령은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지시해서 임명장 발송을 중지시켰다.
네, 존 애덤스 대통령이 이미 임명장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신임 판사 임명장을 다 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건데요. 신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그때까지 전달되지 못한 임명장은 더 이상 전달하지 말라고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임명된 판사 가운데 한 명인 윌리엄 마베리 등이 임명장을 교부해달라면서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존 마샬 수석 대법관,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의 판결은 미국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마샬 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Almost every Supreme Court expert.
가장 위대한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건국 초기에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샬이었다는데 거의 모든 대법원 전문가들이 동의할 겁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1801년 존 애담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서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는데요. 대법원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이 당시에 어떤 판결을 내렸길래 이렇게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칭송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마샬 대법원장은 마베리가 판사 임명장을 받을 권리는 갖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직법의 내용이 헌법 제3조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이나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네, 대법원의 1심 관할권에 대한 미국 헌법 구절인데요. 마샬 대법원장은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이 이같이 헌법이 명시한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베리는 법원조직법 제13조에 따라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법원조직법 제13조는 대법원의 제1심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샬 대법원장은 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13조는 위헌이란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연방사법부는 법을 만들진 않지만 이런 위헌 심사권을 통해서 법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여기서 마크 스미스 시다벨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Judicial lawmaking
means that the court is engaging in 사법부 법제정이라면 사법부에서 법을 만든다는 얘긴데 이것은 미국에서 의회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건 위헌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사법부는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위헌 심사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판결에 따라서 대법원이 스스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은 참으로 흥미로운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당 한쪽 구석을 빌려서 사용하던 대법원이 집주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의 이름으로 무효화시켰으니까 말이죠. Good evening. In a landmark ruling, the Supreme Court today legalized abortion. 낙태를 금지하는 여러 주의 법이 위헌이라면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피의자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인정한 미란다 판결 등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사회 전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과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인데요. 해밀턴이 가장 힘이 없는 부처라고 했던 사법부는 이제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마크 스미스 시다벨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Congress can always
rewrite a law. 예를 들어서 의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원 해석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다수 의원들에게 공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새로 문구를 바꾸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힘을 빌려서 대법원의 항소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법원에 오르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 최고 법원이나 연방 하급 법원에서 항소해서 그러니까 2심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건은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지 의회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상황이라고 하면요. 대법관들의 성향으로 볼 때 의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 같다면 동성 결혼에 대한 판결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끝난다고 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별로 실용적인 방법은 못 되지만 대법관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의회가 대법관 탄핵을 논의한 일조차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됩니다.
네,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요. 또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라면 임명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사와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판사로 임명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네. 하지만 반드시 입법부 상원의 인준을 얻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연방판사직은 종신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상관없이 소신을 갖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미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의 정치제도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